요한계시록 46번 메시지 처음 익은 열매 12장에서 우리는 사내 아이를 뵌 채 큰 용과 맞서고 있는 우주적인 여자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표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방해하기 위해 용인 사탄과 합력하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는 14장에서 더 한층 중대한 문제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볼 뿐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 후에 일어나는 일들, 즉 영원한 복음의 전파,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그 표시에 대한 경고, 대환란 동안의 순교 등을 봅니다. 더욱이 14장은 또한 수확과 큰 포도주 틀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네 가지 주요한 부분, 처음 익은 열매 휴거,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 후에 일어나는 일들, 대다수 믿는 이들을 거둬들이는 것인 수확, 지상의 악한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것인 큰 포도주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장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말세에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를 계시해 줍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두 부류,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은 본장에서 취급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이미 7장에서 14만 4천명의 선택된 이스라엘인들에게 인치는 이상으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중 일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 펼쳐 보여줍니다. 이 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 주요 부류, 일찍 익는 첫 열매와 나중에 익는 수확물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와 수확물의 휴거 사이에서 네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복음의 전파, 큰 바벨론, 즉 종교적인 바벨론인 로마 천주교의 멸망, 짐승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 대환란 동안의 큰 순교 등입니다. 수확 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여전히 땅 위에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에 있는 밀이 아니라 악한 밭에 있는 포도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포도들은 큰 포도주 틀 속으로 함께 넣어져서 주 예수님에 의해 짓밟힐 것입니다. 그때 온 땅이 말끔히 청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14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으로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공의와 주권으로서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이들을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성경에 예언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부 사항들이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주신다면 성경은 수천 페이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바벨론 때부터 장차 올 여러 왕국을 가진 소생된 로마 제국 때까지의 모든 세상 권세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으로 상징됩니다.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 페르시아를, 배와 넓적 다리는 그리스를,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형상의 두 다리로 상징된 두 편으로 분열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발목이 가리키는 시대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불분명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 476년 로마 제국이 종결됨으로써 간격이 있게 되었지만 이 시기 동안 그 간격은 로마 천주교에 의해 메꿔지고 있습니다. 이 장구한 공백기의 끝무렵에 로마 제국이 소생될 것이며 그 형상의 열 발가락으로 상징된 열 왕국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따라 이 열 왕국은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에 의해 부서질 것입니다. 이 돌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마지막 시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형상 전체를 부수기 위해 하늘에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세상 권세의 여러 단계들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의 몸에 형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방법이며 원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예언은 매우 간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휴거에 관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29와 30에서 이 휴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 휴거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사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농작물 가운데서 가장 일찍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 초기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먼저 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확 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거둬질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 따르면 수확물은 나중에 거둬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땅의 첫 열매를 추수 전에 거둬들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그들이 추수 전에 하늘로 휴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사건들, 그것은 모두 대환란 동안 발생하는데 최초의 이기는 자들이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대환란 전에 휴거되리라는 것과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대다수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수확물은 대환란의 끝무렵에 휴거되리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명. 1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많은 교사들이 이 숫자가 문자적인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에 대해 논쟁을 했습니다. 혹자는 14만 4천이란 숫자가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혹자는 2장과 3장의 일곱 도시가 문자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란 숫자도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는 의심할 것 없이 문자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문자 그대로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적용해봄으로써 우리는 이 숫자의 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의 천대입니다. 열둘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에 있어서 완성의 수입니다. 144는 열둘에다 열둘을 곱한 것인데 완성 중의 완성, 즉 가장 완전한 방법 안에서의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이 궁극적인 완성의 1000배입니다. 열둘이란 숫자는 6 더하기 6으로 된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4로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근거 없이 경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숫자 열둘은 3 곱하기 4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열둘의 성, 열두 기초, 열두 사도의 이름, 열두 문, 열두 천사,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 열두 진주, 열두 달, 열두 종류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며 그 면적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열둘의 성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둘이란 숫자가 3 곱하기 4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성이 사면에 각각 세 대문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3이란 숫자는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3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22장 1절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 자신을 그 성 안으로 분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봅니다. 이것이 3일 하나님입니다. 성 자체는 4시란 숫자로 상징된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은 셋 더하기 넷의 문제가 아니라 셋 곱하기 넷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숫자는 7교회, 7등대와 같이 7입니다. 그러나 영원 안에서 우리의 숫자는 3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상징하는 열둘, 셋 곱하기 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둘이란 숫자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연합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즉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둘이란 숫자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정에서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단지 숫자 열둘이 아니요 열둘 곱하기 열둘의 천배입니다. 열둘 곱하기 열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에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노래 중의 노래, 만주의 주, 왕 중의 왕과 같은 명칭들과 비슷합니다. 열둘의 열둘에는 완성 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완성은 잠시적인 것이 아니오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정에서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열둘 중의 열둘, 즉 완성 중의 완성이 되리라는 것을 온 우주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경륜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정에서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우리는 열둘 곱하기 열둘의 천배, 즉 완성 안에서의 완성의 천배를 갖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이란 숫자의 의미입니다. 14만 4천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위대한 교사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에 관해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의 이해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14만 4천이란 숫자가 문자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이기는 자들이 영원토록 그분의 경륜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행정의 완성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경륜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행정의 완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음. 3절은 그 14만 4천명이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로 휴거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시점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은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으며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졌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음. 4절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음. 첫 열매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된 시온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은 적 그리스도가 종교를 핍박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됩니다. 이 휴거 뒤에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로 자기를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음. 1절은 또한 14만 4천명이 그들의 이마 위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가 어린 양과 아버지와 하나라는 표시요, 그들이 그분들께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들 초기에 이기는 자들의 이마 위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 위에 기록된 짐승의 이름과 대조를 이룹니다. 새 노래를 부름. 3절은 또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고 말합니다. 14만 4천명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외에는 아무도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데 이는 그들 외에는 누구도 필요한 체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언제나 체험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일 당신에게 체험이 없다면 아무것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이하고 특별한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 노래들이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노래들이 달콤하며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들을 부를 적마다 우리는 심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체험 있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인의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2절은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또 말합니다. 많은 물은 소리의 소란스러움을 상징하고 큰 뇌성은 소리의 장엄함을 상징하고 거문고 타는 자들의 소리는 소리의 유쾌함을 상징합니다. 큰 뇌성의 장엄함은 사탄으로 무서워 떨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 14만 4천인의 노래가 시끄러울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노래소리가 조금 시끄러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래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더 좋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정지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노래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소리와 다소 비슷합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많은 경우에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시끄러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죽어있으며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있어서는 안되며 시끄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끄러운 노래는 연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보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적어도 8번 정도 주님께 즐거운 소음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즐거운 소음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달콤한 체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영은 아구까지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향해 즐거운 소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엄청난 충격을 가진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취해야 할 길입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음을 내고 있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함과 달콤한 음악이 이 소란스러운 소리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음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자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음. 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이 문자적이냐 아니냐 상징적이냐에 대해 논쟁이 있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 언급된 동정성의 이해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 따르면 14만 4천의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은 모두가 동정남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동정성이 문자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동정성은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동정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원칙이 자매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정성의 원칙은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어느 것에도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취한다면 모든 자매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서 제외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의 은혜에 의해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며 또 땅 위에서 처녀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영화 보러 가든지 안 가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의 눈에는 내가 영화관에 가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한다면 나는 더럽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의 삶, 즉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더럽혀지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형제들이 내게 맥주 한 잔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사양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50년 이상이나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맥주를 마심으로써 오염되도록 그렇게 값싸게 자신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맥주를 마시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맥주를 마심으로 나의 동정성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 율법적이지는 마십시오. 나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처녀로 보존하려는 우리의 갈망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처녀로 남겠습니다. 주여, 나는 어느 것에도 더럽혀지거나 오염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위해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청년 때 나는 날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진실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해에 걸친 여행에서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접해보았습니다. 그 상황들 안에는 커다란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지어 참소자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호텔방에 텔레비전 세트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음을 주께서 나를 위해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죄 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나는 더럽혀질 것입니다. 내 방에 있을 때 나는 주여 나는 더럽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처녀로 보존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 도시에 텔레비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형제자매들은 호텔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수 없지만 마귀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일 내가 텔레비전을 켰었더라면 주 예수님을 위한 나의 증거는 충격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주 예수님을 위해 처녀로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했기 때문에 나의 말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율법 준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은 개탄할 만합니다. 우린 결코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얼마나 가련한 태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랑스러운 갈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순결한 처녀로 보존되기를 열렬히 갈망합니다. 백화점에 있을 때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더럽혀지는 데서 지켜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모두 주님을 위한 처녀들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처녀같이 살기를 갈망한다면 모든 해충들은 당신의 발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이기는 자, 즉 천열매 중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은 12장의 이기는 자들과 14장의 이기는 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12장에는 사내 아이가 있고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12장에 관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사내 아이가 사탄과 싸우고 그를 패배시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아이는 원수를 처리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은 누림을 원하시는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분들의 필요는 누림입니다. 하늘에 있는 원수 마귀는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될 사내 아이에 의해 반드시 내어 쫓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내 아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또 하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배고프고 목마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약간의 첫 열매를 맛보길 갈망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봅니다. 역대로 죽은 이기는 자들은 산의 아이, 곧 투사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땅 위에 살아있는 우리도 역시 원수와 싸워야 하지만 내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에게 잠시 설교한 뒤에 당신은 그에 관해 잊어버려야 합니다. 원수는 강교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설교하라고 유혹합니다. 내 얼굴은 두꺼워졌다. 나는 수치감이 없다. 나는 네가 온종일 설교하는 것을 듣고 싶다.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 시간 동안 마귀에게 설교하고 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설교할 시간이 없다. 그보다 차라리 나는 주님께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사용하겠다. 나는 사랑 안에서 나의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 사탄아, 너는 주님의 적인 동시에 나의 적이기도 하다. 나는 내게 충분히 설교했다. 사라져버려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달콤한 위로를 누릴 시간이다. 이런 전략을 배우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사탄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사탄에게 설교하고 나서 멈추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누립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만족시켜드리고 당신과 하나 되고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매우 친근하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저 죄 없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단지 좋거나 옳은 것만으로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비록 나는 사랑에 빠지다 라는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주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지 않으려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비록 주님은 그분의 적과 싸울 산의 아이를 필요로 하시지만 더한층 그분은 그분의 만족이 되는 처음 익은 열매들, 즉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표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농부의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첫 열매이신 주 예수님의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나의 부활의 신선함을 내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부활의 신선함을 맨 처음 맛보는 분이 되셔야 한다. 우리 모두 그분의 누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신선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주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단순히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만지기를 꺼려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높은 차원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거절하여 최고 높은 차원에 있어야 합니다. 자매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정집에 가는 대신 자기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삼갑니다. 내게 그것을 할 자유가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더라도 단순히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말씀이 지닌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4절에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형제나 자매나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해 은혜로서 지켜주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동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사들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 일찍 익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만족을 위해 나는 일찍 익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나의 휴고보다는 당신의 만족을 관심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하늘로 데려가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내가 땅 위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안 되므로 우리는 그들이 들림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지만 그 대신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확실히 땅 위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만일 당신이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라면 당신이 휴거되든지 안되든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므로 휴거가 갑자기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지상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 시온산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든지 당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착할 때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 나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구나.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된 이들은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 예수여, 나는 당신과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아나하임에 있든지 삼층전에 있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외부인들에게는 당신이 시온산 위에 서 있게 된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로 보이겠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체험이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남편과 떨어져 있었다면 남편을 볼 때 흥분되어 열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나 남편과 함께 있다면 확실히 그렇게 열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그분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있으므로 전혀로 그분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휴거가 갑자기 닥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평상의 체험일 것입니다. 비록 처음 익은 열매에 관한 이 구절들이 한 종류의 휴거를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휴거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의 아이가 들림받는다는 말을 듣지만 첫 열매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언제 거기에 도착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분위기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의 휴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농작물 가운데 가장 일찍 성숙한 이들은 싸움을 위해 있지 않고 만족을 위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음. 5절은 처음 익은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표현이자 표시입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말쟁이 아비요 거짓말들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표현에서 사탄에 속한 것이 전혀 없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입에서 어떠한 거짓말이나 허위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지만 여러 해 동안 참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주의 회복 안에서는 우리 입에 어떤 거짓말이나 허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할 때는 그렇다는 뜻이고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분명하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혜를 사용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거짓말이나 허위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이자 모든 거짓말의 근원인 사탄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흠이 없음. 오늘은 또한 처음 익은 열매들이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티나 주름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온전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성화되었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졌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감.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